메리 크리스마스. 어젯밤 잘 지내셨어요? 예, 온라이트 한 거 아니죠? 이때 온라이트 안 하고 언제 합니까?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이 아우구스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시대에 적절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토는 다른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장군이죠, 원래. 이때 로마는 한 20년간 끊임없는 전쟁의 전쟁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밖으로도 전쟁을 했지만 사실 심각했던 것은 내란이었습니다. 네 왕이 군웅 활거의 시대를 맞아서 서로 죽이고 또 죽는 그런 끔찍한 내전이 굉장히 격심했습니다. 크게 아시는 대로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 장군이 이제 한 편이 돼요. 그리고 카시우스 장군과 또 유명한 그 브루투스 장군이 한 편이 되죠. 이렇게 둘이 편이 되어서 연합을 해 이제 부딪힙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중심부로 진격을 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패권을 잡은 자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아구스도, 다시 말해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마지막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하가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 이제 아구스도 손아귀로 계속 흘러 들어오던 때예요. 이때 만들어졌던 유명한 그 용어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팍스 로마입니다. 드디어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간이 참 미련하고 아이러니한 게 인간은 늘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그 평화는 전쟁이라는 피를 먹고 생성되는 평화입니다. 천하가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큰 사인으로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식민지 국가에까지 전부 하달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고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때 팍스 로마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시기에 맞춰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팍스 로마의 시대를 사실상 알리는 그런 예고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우선 여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함께 이렇게 다녀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결혼 예법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복잡하죠. 두 번에 걸쳐서 예식을 하는데 첫 번째 예식이 정혼입니다. 이 정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약혼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약혼을 했죠. 약혼을 거의 다 살든 못 살든 약혼을 다 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을. 예.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약혼식을 어쩌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때 교단 법은 총각들에게는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약혼식이라도 해야 그게 증거가 되어서 안수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면 신부 집에서 예식이 치루어집니다. 그런데 정혼식을 끝내고 계약서를 주고받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1년 후 그대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신랑은 돌아갑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각각 자기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첫째,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의 가문의 풍속과 이제 시집가서 살게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음식은 어떻게 먹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요. 또 옛날에 남자들하고 주고받았던 메일 다 삭제하고 뭐 이런 준비를 다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게 되죠. 그 기간이 거의 한 1년 걸립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거의 준비가 다 됐다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요. 얘 이리 오너라. 이제 네 아내를 데려와도 좋겠다. 그러면 한 걸음에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의 1년은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은 만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반증하냐 하면 몇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설을 사실 증거하는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 것은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이 천하에 떨어졌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고향 땅을 찾기 위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 탄생의 역설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특별히 프랑스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비난의 비판의 글을 논문을 평생을 걸쳐 연구를 하고 써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 시험들 얘기들이 프랑스 신학자들이 많이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중요한 증언 하나를 남기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천사의 고지가 있자 바로 마리아가 한 반응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동정녀 탄생의 기사는 성경 자체가 마리아의 고백을 남김으로써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린 성경이 하나님의 1.1획도 무한 말씀으로 믿죠. 그렇다면 그 증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알지 야다 라는 말은 경험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뜻밖의 또 어디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이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입니다. 경험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등장을 하는 창세기 19장에 롯의 대문 앞에 동성애자들이 관계를 하자고 끌어내려고 막 문을 부술 듯 두들깁니다. 그때 그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제 몸을 썩는다 그 말. 마리아가 고백한 그 고백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려. 그 말은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마리아의 동정녀의 순교를 사실상 뒷받침해 준 인물이 그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사회 개념 통속적인 관습상 마리아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리 사람들의 남편에게는 물론이려니와 동리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로 요셉이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대 당시 사회 풍속상 요셉이 그것을 철저하게 디펜스를 해줍니다. 그렇게 아기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하향식 방향으로 이름들이 열거되고 등장을 해요. 볼까요? 첫째, 로마의 황제. 둘째, 총독.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가 등장을 해요. 특별히 아기는 그 당시 개념상 이렇게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 정도로 취급되던 사회예요. 네, 황제로부터 시작돼서 생명으로도 취급되지 않았던 아기로까지 점점 하향식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맥락을 통해서 오는가를 우리가 한 군데만 좀 확인을 해보십시다. 4절. 4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족속임으로 알릴리에 나서 옛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대리적 입장의 아버지인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었습니까?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일찍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의 집으로부터 오신다고 예고되었습니까? 다윗의 집으로부터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 역사의 전율 같은 걸 느껴요. 이 일을 결국은 누가 이루어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내요. 수많은 인간들의 범죄와 고난과 부서진 역사와 비틀려진 역사를 뚫어내고 모든 불가능한 불신들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속의 열매를 드디어 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혈통인 요셉의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것도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드디어 탄생시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주변 정황을 쭉 보면 목자들이 양떼 틈에 자면서 양떼를 지킨 걸로 봐서 유대인들은 항상 3월에서 9월 사이에 양떼를 키우고 데리고 나가서 들녘에 잠을 자곤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때는 겨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도대체 12월 25일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그건 그냥 교회 전통입니다. 1세기 때 사실은 로마의 황제가 교회와 합의하에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결정해서 교회 전통으로 지금까지 온 인류가 축하하는 축제일로서 지켜오는 거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럼 교회가 이거 성경에도 없는 날을 왜 지키냐 그렇게 시비 걸 것까지는 없는 것이 며칠 날 났느냐는 어차피 정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날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나요? 그가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그를 중요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기 때문에? 7절에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천하의 사람들이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빈방이 없었어요. 빈방이. 그래서 예수님은 홀수 없이 짐승들이 자는 그 우리에 그때는 뭐 사실 주거 환경이 오늘날 같지 않아서 사람이 사는 공간이나 짐승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카나나 친 정도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주님이 머물 여관이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구유에 누이고 강보에 쌓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진정한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와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틈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랄처럼 떨어지고 자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 한국교회가 외형에 치중하고 크기에 치중하는 이 우상에 붙잡혀 있는 시대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무도 이 강보에 쌓이고 짐승들이 눕는 그 구유에 왕 중의 왕이 생명의 주가 평화의 왕이 탄생할 줄은 몰랐죠. 그걸 성경 기자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볼까요? 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영접지 못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빈방이 없었어요. 그를 맞아줄 공간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뭐예요? 공간, 방이란 뜻입니다. 머물 곳.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역설 하나를 유념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생명이라면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뭐가 부딪혀야 될까요? 이 땅에 머물 곳이 없구나. 이 땅에 우리가 머물 곳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매일 절망으로 부딪혀야 돼요. 아, 세상 너무 좋아. 이러면 아버지의 거할 곳,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처소의 갈, 목마름과 갈증이 새로워질까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새로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르신들 신앙이 깊은 분들 고백을 들어보면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늘 저녁 잠들면 편안히 이대로 아침에 천국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소리를 자주 하시던데 이 땅에 70, 80, 90 생애를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을 다 겪잖아요. 험한 일도 겪고 못 볼 것도 보고 가슴도 아프고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게 하죠? 아, 이 땅엔 우리가 머물 곳이 안 되는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었어요. 이 기록뿐만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 땅의 정직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물 곳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의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초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매일매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재난을 주시고 지축을 흔들어서 기초가 얼마나 영원하지 않는가를 보여주죠. 지진, 기근, 태풍, 재난, 전쟁, 테러.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적 역사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본주의 역사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경영은 그분 손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이 땅에 불합리한 것들을 겪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자, 8장 18절서부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시각을 어디로 모으도록 만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에 모든 역사의 관점이 모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이 살기 좋아야 되겠어요? 이 땅의 유한함이 계속 드러나야 되겠어요? 이 땅의 유한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의 일로 말미암음이라.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결국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것이요 구속의 때를 기다리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머리 둘 곳 없는 곳조차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광야에 던져져서 시험을 겪는 일생이었어요. 공생의 시작도 시험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현장도 시험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뭐 어떻게 좀 해봐. 시험이죠. 마지막 결론. 이 땅의 수많은 아기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아기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아침을 맞지만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성탄절의 풍경은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풍경일 거예요.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자리가 떠밀려나고 산타와 캐롤송과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 풍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오전에 성탄절 기념예배를 마친 후에 주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듯이 그 본질적 중심을 가지고 이제 또 구제사역으로 떠날 겁니다. 오늘 종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들 주님 손발이 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성탄의 노래가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